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7면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씁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기다려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간절히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마음이 초조해지기도 하고 또 시간이 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한 시간이 무려 서너 시간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순간은 몇 초가 가장 긴 어떤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라의 중신 박제상이 일본으로 왕의 동생을 구하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치술령에서 늘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일본 쪽으로 향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행여나 내 남편이 일본에서 올까? 결국 그 왕의 동생은 돌아왔지만 박제상은 일본에서 처형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내는 망부석이 되었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과 엮여있는 설화가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을 보내어놓고 그 아내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바라보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면서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저는 비록 설화지만은 마음이 짠하고 아픕니다. 남편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던 그 박제상의 아내에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뭔가 힘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고 애가 타는 것이죠. 만약에 박제상이 돌아왔다면 자신을 그렇게 기다려주었던 아내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것을, 최고의 사랑을, 아마 가장 기쁨을 표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하루가 마치 천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길게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막 달려오셔서 부둥켜 안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수고했다고 위로해주고 싶어서 막 달려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루가 천년처럼 기다리시면서 그날 우리를 눈과 눈을 마주 대하면서 바라볼 그날을 지금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면요. 저는 기다림과 안타까움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히 보고 싶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고 싶지만은 기다리고 계시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다 회개하고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그 마음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신앙 하나로, 이 개념 하나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이 기다림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기다려라,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어 부실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이 낙원에서 내어 쫓길 수밖에 없도록 했던 그 사탄의 뱀의 머리, 그 뱀의 머리를 부수고 다시금 우리들에게 이 낙원을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때부터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혹시나 나한테서 그 메시아가 태어나지는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시는 그런 아이를 품에 안았던 여인들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삼손의 출생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기묘사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어서 마노아의 그 아내에게 보내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아니었지만은 메시아를 보여주는 예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역할이 구원하는 것이었죠. 이 삼손은요, 메시아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여인에게 이 왕으로서의 권세를 보여주는 메시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직접 보내어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관여를 하셨습니다.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요한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아서 전파를 해주고 말씀을 대언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이 역할을 대변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사람을 더 들자면 사무엘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의 그 애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출생한 아이가 사무엘이죠. 사무엘은요, 제사장이었고 그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울 왕과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었습니다. 중보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메시아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내는 이 역할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이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침략으로 고통받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 구원자를 보내어달라고, 메시아를 보내어달라고,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아를 보내어달라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들을 보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다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하셨죠. 아시겠지만 창세기 14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의 그 병사들을, 사병이죠, 그 사병을 거느리고 북쪽에 네 명의 왕들을 상대하러 갑니다. 즉 그들은 연합국이었습니다. 네 명의 왕들, 즉 그돌라 오멜을 두목으로 한 왕 네 명의 연합군과 더불어서 일개 한 족속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상대했던 네 명의 왕은 당시에 가나안 전체를 장악을 하고 있는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왕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언제 정비를 해서 또 이 아브라함을 침략을 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은 그 전체 나라를 다시금 상대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불안감이 아브라함을 엄습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불안함에 가득 쌓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사실 그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때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갑자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죠. 즉 빛 가운데에서 어떤 신이 나타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웠습니다. 초신자입니다. 아직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나죠. 데라와 함께 그래서 하란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하란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버지를 쳐서 죽이셨나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서 떠납니다.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보이는 가나안 땅 전부를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렵기도 하지만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돌라 오멜의 그 왕들이 이를 갈고 있죠. 두고 보자고. 근데 이 아브라함은 나라도 아니고 한 족속일 뿐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마 약속하셨던 땅도 한평 주지 아니하시고 자식도 너는 내 땅이 내 자녀가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안달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해놓고는 침묵하고 있을 그때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듭니까? 더불어서 상황도 주변의 환경도 힘들어지고 있을 그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환경도 힘들어지고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고 잠언 13장 12절에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직접 환상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그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가나안으로 내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해놓고 가나안으로 보내놓고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제게 자식 한 명이라도 주셨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국민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문구가 하나 있죠. 뭡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이 말이죠. 안녕들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안녕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안녕 못합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아브라함은 저 안녕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속에서 지금 불평과 불만이 막 지금 솟아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하인이죠. 다메섹에서 사온 하인입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내 하인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섭섭하고 안녕하지 못한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장애물이 가로막혀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85세가량 되었습니다. 75세에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이 신, 영광의 신 하나만 믿고 한 분만 믿고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 하나님 한 분만 딱 믿고 떠나왔는데 85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적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대를 이을 자식은 주지도 않고 처음부터 안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주신다고 해서 고향 땅에서 떠나오게 해놓고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은요 허허벌판에 홀로 다 던져져 버린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손에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 자식이라도 붙들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없이 그냥 허허벌판에 던져진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평안과 안녕, 형통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말씀 안녕들 하십니까에 대해서 국민들 대부분이 안녕 못합니다 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안녕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안녕이죠. 안녕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답답하고 힘들어지면 또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우리로 하여금 잠 못 들게 하고 이것저것 염려거리 때문에 안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잠들지 못하게 하는 그 아픔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안녕하지 못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십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안녕과 평안 그리고 형통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으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으로 빚어져 가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신뢰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성도 아브라함아 너 이래도 나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손과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너 나를 기다려줄 수 있겠니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다루실 때 바로 이것을 목표로 다루십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들 집을 떠나왔으니까 생전 처음 가보는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적어도 10년이 지났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10년을 여기에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10년 정도 지냈으면 좀 땅도 주시고 그래도 아들도 좀 몇 명을 주시고 손에 뭔가 보이는 것을 좀 주셔야만 되는데 85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한 명 안 주시고 땅 한 평도 안 주시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한번 보라고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한번 다녀보라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셨습니다. 땅에 티끌을 보여주시면서 이 많은 흙들 이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실물 교육을 하셨습니다. 실물 교육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이 오니까 아브라함조차도 불안해하면서 믿지 못하고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요. 왜냐하면 뭔가 가시적인 것을 눈에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이번에도 실물 교육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텐트 안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다가 이제 그 환상을 깨게 합니다. 깨게 하고는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셨습니다.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는 끌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땅을 보게 하셨지만 이번에는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끌고 나간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을 한번 보라고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평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당장 답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보는 그것을 얻을 때가 있을 것인데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답답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25년 뒤에 아들을 주겠다. 그때가 되면 너, 나이가 100세가 되겠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으면 아브라함도 좀 괜찮았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네가 보는 그것을 어릴 때가 올 것인데 기다리라. 지금까지 10년을 기다려왔는데 또 얼마나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또 기다리라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15년을 더 기다립니다. 15년을 그러니까 죽을 맛이죠. 아브라함은요 갈수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의 상태는요 자꾸만 희박해져 가는데 나이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면 지금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금 한 번 더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기다리기로 한 것이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평가가 6절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믿은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 하나 믿고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기다리라. 내가 너의 상급을 줄게 기다리라.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성도는요 주님의 그 방패를 체험합니다. 지금 안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상급을 쌓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숙의 기회이고 상급의 기회이고 방패에 대신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안녕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안녕을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었습니다. 주신다고 여자의 후손 중에 뱀의 머리를 깨뜨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위로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 한 명과 할머니 한 명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지만은 이 할아버지 한 명, 할머니 한 분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로마에 압제하여서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보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이들 누굽니까?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였습니다. 안나 할머니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성도들입니다. 기다림.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을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안나 두 사람만이 하늘의 위로를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품에 안겨져 있던 그 갓난 아기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어느 누구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 한 분, 이 두 분만큼은요 마리아의 품에 안겨져 있던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지금 내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를 직접 알아보았던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는요 기다려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간절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사람. 지금 우리는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제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누가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그 마음이 안녕하지 못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 또 이슬람권에서 죽지 못해서 두려워서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주의 재림을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요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면 주의 재림이 다가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징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만 보일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가축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눈이 오지 말아야 될 곳에는 지금 눈이 오고 있어요. 열대지역에 눈이 오고 있고 이집트에 눈이 오고 있고 그리고 열사의 땅, 이 중동 땅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 안나와 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잠깐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곧 가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주어지는 안녕치 못한 이 환경들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다리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셔서 백세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시몬과 안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기다려라, 나를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실망도 하지 않냐고, 좌절도 하지 않냐고, 낙심도 하지 않냐고, 안녕치 못한 이 환경 속에서 오히려 안녕을 누리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안녕을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시겠다. 신실하게 그 길을 떠나지 않으려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하여금 기다리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기다리라고 하는 것,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안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안녕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방패와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급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